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하나는 7살이고 다른 하나이는 5살인데 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오자 각자 어머니께 생일 선물 드린다고 나름대로 준비합니다. 저금통을 깨뜨려서 그간에 모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 물건을 삽니다. 어머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큰아이는 생각이 있어 평소에 어머니를 보니 입술을 애 루즈 바르는 모습을 생각하고 루즈를 삽니다. 근데 둘째 아이는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제일 좋아 보이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미숙한 아들일까요? 당연히 둘째 아들일 겁니다. 어머니를 위한다면 어머니가 기뻐하신 것을 찾아야 하는데 아이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어머니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 미숙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것과 미숙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미숙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 언제나 자기가 먼저인 사람을 미숙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생각하며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삶은 아마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은 다른 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하지요. 그때는 내가 스스로 내 먼저 생각하고 선택했지만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듯이 여러분, 나를 먼저 생각하는 신앙생활에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고귀한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에는 언제나 욕망과 욕심 안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모습은 성비성숙한 모습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사도 바울이 로마 역중에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간절한 염원을 담고 보낸 서신 편지의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바울,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우기까지 바울은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 예배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두란노서 원을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선교회, 초대교회 선교회 가장 중심지가 됐던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로마 역중에 있으면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 되기를 원하노라. 큰 믿음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유혹에 쉽게 넘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미성숙한 신앙의 삶은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든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사람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에 그 유혹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유혹에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지속성의 결여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동한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꾸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성이 있어야 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풍조에 쉽게 흔들립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기에 세상의 풍조와 교훈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10편 1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애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악인들의 꾀를 깨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가 누굴까요?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하기에 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들, 악인들, 죄인들의 특성이 뭘까요? 철저하게 이익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슬퍼함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되기만 하면 그것조차 다른 사람의 더 아프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악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이나 죄인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유동치 않는다는 것은 휘청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휘청거리진다는 것은 다른 면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적이고 신앙의 성숙함이 사라진 모습이라고 해요. 네온 사울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책인 정서적 성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성숙하다고 한 사람은 적어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적이며 책임질 줄 아는 존재입니다.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책임질 줄 안다는 겁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독립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존재가 성숙한 존재라고 또 하나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유의 공유성입니다. 함께 누리고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점이라면 협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관계성의 삶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도움을 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겠다는 사람은 유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또 하나는 자기의 양심과 조화하며 느낌과 행동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감정 절제의 사람입니다. 적어도 감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불쑥해버리고 거친 행동을 하며 그것을 인하여 일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 그리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노와 적개심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겁니다. 분노는 개인의 감정과 마음이 다쳤을 때 나타나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겁니다. 이 주관적이고 이 개인적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것이 미성숙한 겁니다. 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분노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가 의와 불의에 반했을 때 나타난 것이냐 아니냐라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섯 번째는 현실을 파악하고 그 매력음이라 아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의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불만과 원평만 써다는 것이 원망만 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일곱 번째는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육체를 사는 게 아닙니다. 육체와 정신을 조화롭게 하모니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융통과 적응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통적인 원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생겨나는 뭘까?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세워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아마 이것이 다 우리의 바람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성경에는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 대신 뭘 얘기합니까? 거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구별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다르게 사는 삶을 살 때에 너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너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그 위에 주시는 넘치는 풍요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 바울의 오늘 표현대로 하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삶, 성숙한 믿음의 삶.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느니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아노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 아노라. 그는 너희 안에 그런 믿음보다 더 성숙한 믿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써 로마 역중에서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저 2000년 전에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한 편지일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다 창성한 큰 믿음의 분량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방향성과 목적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숙한 믿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은 삶이든 믿음의 모습이든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여러분, 믿음에는 마지막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종착점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것, 그것도 귀한 믿음의 옷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파이널, 마지막 종착점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영화의 삶.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삶이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럴 때 내 삶 속에 뭐 성화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화의 삶이 지속되어질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성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뿌리가 든든히 밭뿌리 받고 있을 때 나무가 성장합니다. 근데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밭은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듯이 삶의 목표가 자주 수정되는 사람, 바른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 물론 성공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면 외길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한우물 판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바꾸지 아니하고 전공도 바꾸지 아니하고 한번 시작한 것을 일생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방향이 정해지고 모델이 정해지고 확실한 목표가 있어 목적 변경 없이 그대로 일생의 삶을 살아간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예수의 임재 안에서 내가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늘 기도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이 지속되어질 때에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헨리 나우이라는 영성학자가 현대인을 가리켜서 산뜻하면서 못한 산, 이게 현대인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사는 것 같지만 잘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너무 바빠서라는 겁니다. 너무 바쁘기에 온전하게 해야 될 일 하나도 제대로 온전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하나도 완성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산뜻하면서도 못 사는 겁니다. 가지듯하면서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무나 바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염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걱정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 너무나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키가 더 크나요? 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는 것 같지만 살지 못한.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다이얼을 고정하며 그 말씀 따라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여 내 삶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성이 될 때에 그의 믿음은 장성한 물량의 믿음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의 채널에 고정하는 거예요. 지지직거림은 아니 됩니다. 잘 맞춰줘야 됩니다. 제대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때 바르게 들려옵니다. 깨끗하게 들려옵니다. 그 들려온 음성에 따라 내 삶 속에 살아나갈 때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은 acceptance,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믿는 겁니다. 믿게 될 때 그 믿음으로 하여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체험되어서 믿는 것은 다분히 인식론적인 세계관이요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내가 믿게 됐건 내가 체험되어지게, 내가 인식되어지게 믿어지는 것, 이건 더 세상의 방식이요 저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신앙의 가치관은 뭐예요? 내가 믿기에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 안에 체험되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을 지목하여 부르셔서 얘기합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친척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씨족들이 모여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 공동체를 떠나면 죽음입니다.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야, 너 친척과 아비와 본토와 집을 떠나. 그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 하나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비와 본토와 친척의 집을 떠납니다. 얼마나 가는 길이 험한 길이었습니까?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졌잖아요. 쓰러지도 쓰러졌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믿는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나중에 돌아보니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믿구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믿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배웠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런 겁니다. 이해돼야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물을 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안질뱅이가 일어납니까? 믿어지지 못할 일이지요.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적이요, 계십니다. 어떻게 그걸 믿고 그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내가 인식되어지고 체험되어집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믿는 게 문제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체험되어지며 그때 내가 아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안에 역사입니다.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요새 이사철이라 요새 이삿짐 센터에 얼마나 많은 이삿짐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여러분 미신 묻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맹목적이게 믿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보다 더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저들 겁니다. 근데 저들은 뭐예요? 하는 것이 체험되는 게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이사하는 거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날짜 보잖아요. 손 안 타는 날. 아니, 손 안 타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손 타지. 근데 유독 손 안 타는 날이라고 해서 그때 보면 트럭, 이삿짐 트럭이 얼마나 많은지. 왜 이 날은 좋고 왜 저 날은 나쁜 겁니까? 이상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봐요. 그리고 그날 이사 안 하고 그 다음날 뭐예요? 목사님 불러다가 2주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이 돼요? 결혼할 때 날짜 봤어요? 안 봤어요? 보잖아요. 보고 자식들 결혼시켜요. 그래놓고 뭐요? 신혼여행 같은 다음에 뭐요? 목사님 불러다가 축복기도 받아요. 이게 미신이에요. 믿는 것 같지만 거짓 믿음이에요. 그렇게 열매가 없어요. 이상하죠? 배웠던 사람들이 더해요. 배운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인식되어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미신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맹목적일까요? 어떻게 더 찾아다니면서 머리 조아릴까요? 다른 데는 자존심 세우며, 다른 데는 자신의 학문을 내세우며 자신의 존재성을 가시하는데 꼭 그 앞에서는 한참은 존재로 부자급 존재로 전락되는, 그럼 인간의 이성과 배운 지식이 다 뭡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기에 오래 의식만 남는 겁니다. 거칠어 믿음만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체험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건 미신입니다. 지식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건 철학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에 여기에 능력이 일어나며 이것이 바로 신앙적 의지가 있어지게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에 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무리 험난한 벽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아니 넘어서 갑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는 길이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체험되어지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창조주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게 될 때 그 믿음이 강한 믿음이요 능력의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이요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느끼고 높은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을까요? 로마서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할 때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믿지 않을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도 내 안에 내 욕망과 내 종교적인 것을 인하여 넘어지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나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어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가리켜서 구약 성서에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했어요? 변함이 없는 인간의 사랑은 쉽게 바뀌고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하신 사랑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내 삶에 역사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는 없느냐? 왜 하나님 나를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비추고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내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딴 길 가는 거고요. 남편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딴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여전히 유한 건데 깨닫지 못한다. 그러게 바울은 저 예배석교의 성도들에게 다시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할 때 너희 안에 치유가 있어지고 너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아픈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믿어봐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에도 그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이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보다 더 나보다 어려운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극한 아픔을 지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영생을 얻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구하는 자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 안에 구하는 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자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 용납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넌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또한 나도 구원받았는데 저 또한 구원받은 만큼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변화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도행 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바들은 유대교의 신봉주의자였습니다.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저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교를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들려온 얘기가 저 다메섹스에,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저들 잡으러 갑니다.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뼛속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저 예루살렘과 더불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부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변한 바울을 예전에 사울로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더니 그리고 예수님 있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을 가더니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려 아닌가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 바울을 배척하자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바나바가 그 바울을 받아들여 자기가 설교자로 세운 저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설교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요. 아마도 바울에게 있어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헬라파 사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가 태어난 것은 헬라의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문화와 헬라어가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헬라파 유대인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할례받아야 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열려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역사를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있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나 믿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 나를 받아주시고 다른 사람도 받아주시는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러기 이 사랑을 내 안에 믿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길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참된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내 고통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영광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주의 음성 들려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삶은 믿게 될 때에 체험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 안에 매일매일 체험되고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 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시대의 향기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도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장성한 물량이 되어 내 삶 속에 풍요로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